설교 전 광고입니다. 김봉현 목사님 성경 공부서 낯설지만 코코넛 여호수아 편이 나왔습니다. 모세 오경에 이은 역사서 편입니다. 항상 가능성에 멈췄던 언약을 현실로 만든 여호수아 시대. 약속의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계기가 되는 책이길 바랍니다. 주문을 원하시면 나무의 숨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화 010-7103-6833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마음의 중심에 두는 찬양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잊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저쪽 바깥쪽에 있으면서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내가 더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주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이제 이 순간 주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평가받고 주님과 함께 판단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좀 잊고 있었다면 이 순간 다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초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저희가 이미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씀 속의 기도 가운데 또한 고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의 순간들을 각 사람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예배 시간을 그렇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올 때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소원하오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쭉 해가고 있는데 중간에 잠시 멈춰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계시록은 계속되긴 할 텐데요. 조금 가볍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좀 쉬어가는 느낌도 좀 있게 마태복음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 읽는데 느낌이 좀 오랜만에 마태복음 하니까 되게 좋네요. 계시록은 본문 읽을 때 느낌이 좀 이걸 어떡하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읽으면서도 좀 은혜 이해가 되시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어떨까 가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해보죠. 비가 오고 있죠. 생각보다 많이 안 오지만 저희 온 국민 저도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기까지 한 일이기도 하는데 요즘 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농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마음과 함께 동감하면서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과 연결해서 농부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상상해봅시다. 한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쓰니까 그 표현을 써볼까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인데 99명이 수렵 채취를 하는 분이고 한 분만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상상해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99명이 수렵 채취를 하는 사람이고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명의 농부가 나타났어요. 봄과 여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죠. 다들 나가면 그날 먹을 거리를 얻어오잖아요. 나가서 과일이라도 따오고요. 나가서 뭐 동물도 좀 잡아올 때도 있고요. 운이 좋은 날은 일주일을 먹어도 될 만큼의 과일이나 큰 동물을 사냥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만 뭐 하시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땅을 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뭘 뿌리고 있고요. 뿌려다 보니까 뭐 지천에 깔려있는 많은 풀들이 있는데 조그만 풀이 하나 나는 걸 되게 기뻐하고 그걸 어떻게 잘 자라게 해볼까 신경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당일은 오늘은 살아야 되니까 간단한 수렵과 채취를 하고 또 수렵 채취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봄과 여름에 보여지지 않았겠어요?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만큼. 하지만 판도는 어떤 자에 달라지나요? 가을이 되면 달라지죠. 그렇죠? 가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 돌봤던 그 땅에 곡식이라는 게 맺히기 시작한데 열매라는 게 맺히기 시작한데 이게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1년을 먹어도 먹고 남을 게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때 수렵 채취하던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이 뭐로 보일까요? 거의 마법사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는 어떨까요? 와, 세상 부러운 사람이 농부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는 이 겨울에서 또 수렵과 채취를 하려면 잘 되지도 않고 어렵고 그동안 수렵 채취한 것 중에 조금 남았던 걸 말려놓은 걸 뜯어먹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거침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죠. 더 편안한 시절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분에게는. 그렇죠? 농한기시고요. 쌓아놓은 걸 드시고요. 그렇죠? 마법사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는 건 햇살, 땅, 거기에 우리는 그냥 버렸던 씨앗들, 거기에 노력, 물 이런 거 섞더니 뭘 만들었어요? 꼭 필요한 열매와 곡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연금술보다 탁월한 거 아닙니까? 구리로 금을 만드는 것보다. 구리로 금을 만드는 것보다 햇살과 땅과 씨앗과 어느 정도의 노력과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물을 섞었더니 거기에 1년 내내 먹을 곡식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연금술사고 이 사람이 마법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는 좀 다르게 적었지만 설교 제목은 농부라는 마법사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부라는 이름의 마법사. 상상해 보면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수렵과 채취해서 농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농사라는 게 우리 손에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농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사실 농부가 돼야 됩니다. 농부라는 이름의 마법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수렵 채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가면 기분 좋을 거. 내가 하면 도움될 곳, 내가 하면 안전할 곳, 어디를 가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서 와, 오늘은 내가 멧돼지를 잡았다. 오늘은 내가 바나나를 발견했다. 야, 오늘은 어디에 갔더니 딸기가 있더라고. 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찾지 못했어. 우리는 어떠면 이런 수렵 채취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디를 가서 뭘 발견해서 그걸 얻고 그걸 누리려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농부라고 난 절대 수렵하지 않겠어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수렵 채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부가 될 수 있다면 햇살과 땅과 물과 일정한 노력과 시간으로 곡식을 만들듯이 예를 들면 씨앗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좋은 마음이 씨앗이 되겠죠. 그렇죠? 내 내면과 삶이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 같은 게 햇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 같은 게 물이 되겠죠.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돌보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내가 농경의 활동들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일정한 시간,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 당연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내가 섞어낼 수 있으면 내 안에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농부여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수렵 채취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얻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는 것을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살게 되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소비하는 삶 이상을 살 수 없고요. 내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과 내 삶이라는 밭과 내 노력이라는 농사 짓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아라는 햇살을 섞어내서 내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을 내 인생의 인생다움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다 삶에서 마법사와 같은 농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기본적으로 농경적인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비유겠죠. 그렇죠?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전에 설교했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좀 오래돼서 기억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예전에 했던 설교 내용을 좀 요약해서 얘기해 볼까요? 본문 설명을 겸하여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자기 주관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자기 주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단단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것이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길가는 흙이긴 하더라도 너무 많이 밟혀져서 이미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흙이지만 흙이 아니게 되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내 주관이 선명해지면요. 마음이지만 마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죠? 좋은 생각이 그 사람에게 던져져도 튕기고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나는 그런 걸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들을 계속 그에게 던져주셨는데 그가 그것들을 다 자기 생각으로 튕겨냈기 때문에 그 삶에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짝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돌짝박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와,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표현해요. 햇살이 비치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햇살이 비치니까 말라 죽어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 돌들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얘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쵸?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생기면, 박해나 시험이 오면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자라나지 못한다는 표현이죠. 그럼 그 돌은 뭘 얘기합니까? 그 돌은 난 힘든 건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돌인 거죠, 그쵸? 난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돌이죠, 그쵸?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돌들이 박혀 있습니다. 돌들이 박혀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걸 불편하기까지 공들여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할 수 없어요? 자라날 수 없죠. 아니, 자라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점에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땐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싫을 땐 기도 안 하고 내가 말씀을 찾고 싶을 땐 찾다가 찾기 싫으면 찾지 않고 내가 사람을 아껴야겠다는 마음을 쳐서 그렇게 좀 하다가 좀 마음이 사라지면 안 해버리고 마음 생길 땐 하고 마음이 안 생기면 안 해버리는 식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선에서만 하면 그 사람 안에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거야 난 불편한 게 싫어라는 돌덩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이상 결과를 낼 수가 없고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기억만 있을 뿐.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고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가시떨기라고 표현하죠. 가시떨기의 사람은요, 이 말씀이 자라요, 자라지 않아요? 자라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떨기는.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열매까지는 못 맺어요. 왜? 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표현된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모순된 가치와 생활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으로 충돌해 보여서 양쪽 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신앙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럼 되게 안타까운 게 둘 다 안 돼요.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아 내가 신앙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욕심도 성취가 잘 안 돼요. 신앙대로 하려다가 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내 욕심을 너무 포기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겠어 해요. 그럼 결국 이도 저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의 일관성이라는 걸 획득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관 그러니까 나쁜 놈이 되려면 진짜 순전하게 나쁜 놈이 되셔야 나쁜 놈으로서 멀리 가실 수 있거든요. 진짜 나쁜 놈이 되실 수 있어요. 나쁜 놈으로 성공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생의 일관성이 획득되지 못해서 내 안에 좋은 신앙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고 그 신앙의 활동과 행동들이 있어요.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신앙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그와 함께 세상의 염려, 내가 걱정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재리의 유혹, 난 저 정도는 누리고 갖고 싶으니까 저건 저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서 껑껑이 사실은 충돌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시덤불의 사람이라, 가시떨기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마지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세 가지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옥토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론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설교했던 방식이에요. 여기에 예화를 좀 더 붙이고요. 좀 더 격정적인 어조를 떠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돌짝밭 같은 사람을 비난하고 또 내가 얘가 돌짝밭 같으면 개를 쳐다보면서 돌짝만 얘기를 하고 제가 가지떨기 같으면 개를 쳐다보면서 가지떨기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설교가 끝나고 모두 다 난 길간 것 같아요. 전 가지떨기인 것 같고요. 넌 돌짝밭이구나. 아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옥토가 아니고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없다라는 약간 평가적인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잘 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오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그 같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어떤 진행형 방향성을 좀 두고 설교를 좀 다시 해볼까 해요. 다시 같은 내용을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같은 내용을 방향성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시작해보죠. 본문을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처음 느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은 은혜는 씨앗의 형태로 온다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과 은혜는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과 은혜가 완제품, 열매의 형태로 온다고 기대 혹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갑자기 내 마음이 확 변해서 전에 있었던 부정적이고 세국적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완전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이 돼서 뭔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삶에 놀라운 기회와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전과 다른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여건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제품, 열매로 주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 열매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안 주셨다.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매번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마음을 통째로 바꾸시는 열매를 주시길, 내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열매를 주시길 간절히 구해보다가 그런 게 안 주어지면 실망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내 신앙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씨앗의 형태로 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지 같은 100개의 생각 중에 101번째 좋은 생각이 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 나머지 100개 안 좋은 생각들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생각 하나가 온 거예요. 좋은 마음 하나가. 다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 마음도 엄청난 플래닝. 네가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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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처럼 조그만 거 씨앗.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좀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런 거. 은혜는 그렇게 씨앗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만 덥나? 난 좀 더운데. 조금 만져줄래요? 고마워요. 두 번째,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생활에서도. 아, 내 삶에서 은혜는 이걸 전체로 뒤바뀌는 게 아니라 좋은 행동 하나? 좋은 태도 하나? 아, 이건 좀 내가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생활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태도는 좀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라는 그거 하나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든 생활에든 씨앗으로 온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이 본문에서. 그럼 두 번째. 씨앗으로 온다면 그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가꾸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똑같이 뿌려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소중히 잘 제대로 다루면, 농부로서 그 말씀을 다루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내 안에 그 은혜가 뿌려졌을 때 그것을 농부로서 다루지 않으면 그냥 흙 속에 처박혀서 이게 먼지인지 돌인지 씨앗인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오늘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흐름상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그 씨앗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앗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다루는지 농사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로. 그렇죠? 하지만 부정의 언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긍정의 언어가 담겨 있죠. 그 반대, 어떻게 하면 된다도 담겨 있겠죠. 그렇죠? 우리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뭐 그러면 농사법.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안 되죠? 첫 번째,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화분 하나를 키워도요. 내가 화분을 키우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 화분은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씨를 뿌려놓고 내가 기억만 해도 사실 그 아이가 살아갈 확률은요. 두세 배 올라가죠. 근데 내가 화분을 심고 있다는 걸 잊는 순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씨앗을 잘 키우려면요. 첫 번째 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무관심하지 않아야 돼요. 길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심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그 씨앗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관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반대는 이미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무관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내가 좋은 농사법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에 관심을 가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들여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찬양은 거의 이런 찬양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내 가운데 두는 거죠. 갈 길을 밝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하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순간부터 사실 내 인생에 이미 뿌려진 씨앗도 자라나기 어렵고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농사법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농사라는 게. 두 번째, 농사법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농사법을 하지 말라는 건 첫 번째는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게으른 겁니까? 아니요,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게 게으른 겁니다. 운동도 근육이 안 아플 때까지 하면요, 절대 늘어나지 않죠. 그렇죠? 뛰어요. 근데 숨차. 멈춰요. 숨이 차. 이렇게 역기를 들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와. 그럼 딱 멈춰요. 그럼 되지 않겠죠. 그렇죠? 공부도 기분 좋을 만큼만 하면 그건 취미예요. 영어 단어 한 3개 외웠더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머리가 맑아진 만큼 단어를 외워서 영어가 늘지 않죠. 머리가 어두워질 만큼 단어를 외워야 영어가 늘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요, 약간 불편한 만큼 하는 걸 감내하셔야 돼요. 농사라고 하는 건 내 스케줄에 맞추면 농사가 되잖아요.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물을 대로 나가야 돼요. 오늘 벌레가 많이 끼는 날이잖아요. 그럼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벌레를 잡으러 나가야 돼요. 오늘은 내가 팔팔해도 그냥 오늘은 그냥 눈을 그저둬야 되는 날이면 나갈 필요 없어요. 뭐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쪽에 맞춰지는 거예요. 논에, 밭에, 식물에, 농사에. 근데 이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맞추는 거죠.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나가고 싶어. 논에 쫙. 그래서 오늘 나가요. 오늘은 벌레 없는 날인데 오후에 비 올 건데 농약 뿌려요. 왜? 내가 오늘 뿌리고 싶으니까. 이따가 비 오면 다 쓸려 내려갈 건데. 오늘 내가 걷고 싶으니까 나가서 무슨 산보하듯이 논 한번 쭉 돌아보고 해요. 오늘은 그날이 아닌데. 그렇죠. 내 타이밍에 맞춰선 잘 되지 않아요. 그 논의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쓰는 거예요. 공들이는 것. 여러분 연애할 때 관계에 공을 들이실 때가 있죠. 그렇죠. 관계에 공들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타이밍에 맞춰요? 아니죠. 저 사람의 심기를 바라보는 거죠. 어떻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아, 쟤 되게 쟤한테 공들인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공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공들이는 거의 구체적인 건 세 가지겠죠. 뭐 많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공들이는 건 첫 번째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공을 들이려면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적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어렵죠. 그게 돌을 뽑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유지하는 거 그렇죠. 이게 농사의 기본적인 두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바라보고 두 번째는 공들이고 세 번째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무관심한 것, 두 번째는 게으른 것, 세 번째는 뭘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가시떨기의 중심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죠? 내가 은혜로운 사람도 되고 싶지만 걱정도 하고 싶고 재리의 유혹,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잡으면 사실 상호적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농사법 세 번째는 물들이기가 잘 되셔야 돼요. 물들이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마음을 중심으로 따르는 게 이것에 물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이런 유형의 직종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럼 이 직종에서는 경제적으로 최소는 이 정도네.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돈에 대한 생각은 나는 이 정도 경제적 수준에 살겠어. 라고 그 라인에서 돈 문제가 물들여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아, 내가 그러면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좀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라고 하면 이것에 그것이 물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씨앗의 중심에 다른 걸 물들이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면 다른 것도 그 계열에 빨갛게. 아예 그것이 다 잘못되고 아예 나쁘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연동되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들임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취미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할 걸로 생각해 봅시다. 골프예요. 그건 없죠. 또 하는 사람 하면 그 사람 예화 되는 것 같아서 싫잖아. 그러니까 골프예요. 근데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내 재정 규모상 전에 싱글이어서 다녔는데 이제는 못 다니겠어요. 그렇죠?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골프는 안 되겠으니까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필드는 못 나가고 연습장도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전에는 잔디밭을 밟았는데 지금은 지하 1층으로 들어가서 전에 하늘을 보고 쳤다면 지금 스크린을 보고 치는 그 정도의 차이를 둬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에 연동돼서 내 취미를 두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하셔도 돼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상황이 된다면 또 가능해요. 이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대신 연동하지 않으면 난 그랬지만 이것도 좋아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난 주말마다 필드에 나가겠어 라고 한다면 그럼 연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충돌이라는 거예요. 왜?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기뻐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함께 싫어하시는 관계 유형을 끌고 가는 거. 연동하지 않는 것. 주 되면 둘 다 열매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물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흐름을 잡아보죠. 여러분 첫 번째 방식으로 넌 뭐야? 넌 길가시.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가시덤 부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결과가 없지.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흐름을 좀 잡아보죠. 말씀은 씨앗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어떻게 대하는가 되게 중요해요. 씨앗을 대하는 방식은요 어렵지 않아요. 집중하고 공들이고 물들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삼체육비의 결과로 나타나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어릴 때 처음에 전도가 될 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씨앗을 가졌어요. 그게 저한테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집중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느 부서를 맡을 때는 내가 굳이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좀 싫어하는 부서 분위기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성경 공부 클래스는 열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든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강의를 하는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성경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제 사고방식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거의 제 삶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를 지금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적 기반의 절반이 이거예요. 뭐에부터 시작했어요? 목사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공들이고 물들이는 것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한테 36배, 100배 열매가 없나요? 있죠. 아니요. 1000배 열매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시죠.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도 세상 의미 있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어제 고등학교 때 가졌어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기억했어요. 집중했어요. 바라봤어요. 공들였어요. 물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시고 그것 때문에 삶의 생활을 선택하시고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관계에서 그래도 내가 사람은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바라봤어요. 공들였어요. 물들였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기반이고 그래서 내 삶의 기호들이 지워지고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도 지금 건강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삼체육배 백배 열매는 난 돌짝 같은 사람이라 되질 않는 거구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기서 제가 나누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제가 여기서는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까 봐 얘기하지 않는 제가 소중히 품었다가 백배가 열매가 맺혀진 부분이 분명 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나눌 수 없는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되게 내가 소중히 여겨서 바라보고 공들이고 물들이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이미 벌어져 왔고 그 일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어떤 벌어져야 될 부분에 못 벌어진 게 아쉬워서 여러분 삶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난 레벨 2, 레벨 3구나 난 레벨 2구나 레벨 1이구나 레벨 3구나 레벨 4까지는 절대 못 가는데 1, 2, 3은 해봐야 별게 없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 일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라보고 공들이고 물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해봅시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원수가 가라지의 씨앗도 뿌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마음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잘못된 생각의 씨앗이 잘 자라서 내 안에 가득 차는 일도 벌어져요, 그렇죠? 근데 잡초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성경적 비유니까 잡초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잡초는 안 가꾸어도 너무 잘 자라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벌어져요. 근데 거기도 패턴이 똑같아요. 봅시다. 이런데 날라서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시작이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가라지예요. 근데 그게 딱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이 탄탄해서 불안할 일이 아니라고 탁 쳐내버리면 얘가 그냥 사라지겠죠. 근데 내가 그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불안감이 왔네. 야, 이거 불안한 걸 계속 바라봐요.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요? 불편함을 넘어서 바라봐요. 막 계속 불안하니까 막 몸도 피곤하고 목도 뻐근하고 잠도 안 오고 막 불편해져요. 막 되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봐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도 드려요. 불안감이 사라질까 봐. 불안감이 사라질까 봐 내가 왜 불안해도 되는지 합리화도 제공하고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이 아닌지 내가 또 그쵸? 거기에 하우스를 만들어준 거죠. 이 합리화의 하우스를 만들어서 불안감이 쑥쑥쑥쑥 자랄 수 있도록 공들이죠. 그럼 불안감이 금방 자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물들이죠. 어떻게. 불안감으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우고 불안감으로 인간관계를 다시 짜고 불안감으로 내 성격이 변하고 이렇게 물들이죠.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라지의 씨앗으로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렇죠? 오늘 그냥 욕심이 하나 이렇게 쭉 나타내고 툭 욕심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근데 욕심이 툭 생겼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거 안 쳐다보고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툭 치면 되는데. 안 쳐지고 욕심이 툭 떨어지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죠. 그럼 얘가 또 내 사랑을 받고 쑥쑥 자라잖아요. 내 애정 어린 눈빛을 받고 욕심이 쑥쑥 자라요. 그럼 내가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공들이죠. 힘들어도 그 욕심을 계속 찾아보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막 그 욕심 때문에 내 생활이 불편해지는데도 내가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그 욕심을 계속 바라봐요. 공들이죠. 그럼 욕심이 이렇게 자라죠.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물들이죠.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기반으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인간관계를 다시 편성하고 내 내적 태도를 바꾸고 가치관을 재형성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인생은 내가 어떠한 씨앗을 기르고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씨앗을 기르고 있는가? 내가 왠지 키우기는 편하지만 열매가 없는 씨앗을 키우고 있는가? 불안감을 키우는 건 왠지 좀 몸에 착착 감기고 그렇잖아요. 안 어려워 이렇게 힘쓰지 않아도 막. 자면서 하루에 30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 하루에 5분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 누워서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건 되게 막 어려운데 눈 감으면 그 불안한 거 떠올리고 눈 뜨면 그 불안한 거 떠올리고 지하철 타면 그 불안한 거 떠올리고 막 내가 사무실 계단 올라가다가 내 욕심 난 거 생각나고 커피 먹다가 내 욕심 난 거 생각하고 그건 되게 자연스럽잖아.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지금 착착 감긴다고 그렇게 하면 나한테 안 좋으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내 마음이 정글이 되고 잡초가 되고 내 마음이 논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차라리 수렵 채취를 하지 이렇게 땅을 갈아 엎어놓고 잡초를 키워놓으면 수렵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게 의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너는 수렵도 안 하고 거기서 뭔가 키우는 것 같더니 이걸 왜 키웠니 그런 걸 우리가 키우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사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나가서 세속적으로 살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더니 뭘 키운 거니 도대체. 그래서 남들 숲에 가도 있는 불안감만 커 있고 숲에 가도 있는 욕심만 커 있고 막 남들 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크는 걸 내가 키웠으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우리가 빼고 그 씨앗이 있으면 또 잡초가 자란 이렇게 빼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 결국 우리 마음에는 어떤 씨앗을 키우는가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뭘 하기로, 뭐가 되기로, 마법사 같은 농부가 되기로, 농부 같은 마법사가 되기로. 이 신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농부 아저씨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밭에 나가야 되는 날이면 밭에 좀 나가고 귀찮지만 궁지렁궁지렁하면서 나가는 거고 그렇죠? 오늘 좀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잡초는 좀 뽑아주고 아유 그거 안 뽑으면 큰일 나 안 뽑으면 결국 지금 안 뽑으면 큰일 나 잡초 좀 뽑아주고 내가 좀 마음 같지 않아도 또 씨앗을 뿌리고 씨앗에 집중하고 그러면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사실 내 역할은 거둔 거고 햇살과 물과 땅과 씨앗이 놀라운 변화들을 만든다는 거. 내가 그런 정도만 해주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좋은 마음과 지금도 주신 은혜의 기회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토양과 여러분 주신 은사라는 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는 농경을 여러분들이 좀만 시간을 들여서 하면 거기에 놀라운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농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농부의 마음으로 내가 이 삶이라는 밭을 갖고는 농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삶 앞에 서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이 종자, 그렇죠? 이 종자처럼 귀히 여기고 그것을 뿌린 다음에 내가 그것을 잘 가꾸고 기르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여러분들의 밭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보고 공들이고 물들인다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여러분 삶에 풍성한 36배, 100배 열매들이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행동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건 씨앗이에요. 그거 자체로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키우시잖아요? 그럼 그게 크게 자라서 겨자씨 하나일 것 같이 정말 작지만 큰 나무가 돼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역량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는 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래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정말 뻔한 생각이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씨앗이 이거라니. 그때 전투사 때 그게 네 인생에 관통하는 선물이다라고 하면 와 젠장 선물도 엄청 보편적인 거 길에서 뿌리고 나눠주는 사은품 같은 걸 주셨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열 가지 선물 중에 열 번째는 드는 선물이에요. 아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자.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그 열 가지들이 지금 다 나누지 못하는 그 아홉 가지 포함해서 열 가지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다섯 개, 여섯 개는 되게 평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마음과 작은 행동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거 잘할 거예요. 거기 집중하시고요. 거기에 공들이시고요. 거기에 물들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선물, 이미 오고 있는, 이미 온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인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맨 먼저 했던 찬양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고 찬양할 때 아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내가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내가 낸 퀘스트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뭘까?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급할 상황이어서 조급해지는 것이고 두려울 상황이어서 두려워지는 것인데 또 내 조급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내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말씀이 전해졌을까 두렵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환경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셔서 내가 두려워해서 일이 망쳐진 거나 조급해서 일이 망쳐진 것이 아니라 두렵고 조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저희들이 스스로를 책망하는 어리석음에 가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조급하여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려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저희가 차라리 내 논과 밭을 갖고 있으면 농사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내년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10년 뒤에 내가 어디 있을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 불안하고 조급하오니 삶의 현장에 주는 그 마음글 가운데 그저두지 마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혼자 서 있게 저희를 만들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혼자 서 있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서 있지 않고 같이 서 있으려고 하다가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서적으로 피해를 때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생긴 내 이기적인 마음이나 다친 마음이나 딱딱한 마음을 주님 책망하지 마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나와 함께 서주시며 사람들과 함께 서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겠사오니 저희들 홀로 서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과 삶의 바치를 주셨는데 이것을 기경함으로 사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바치는 잡초로 가득 차게 놓아두고 저희가 수렵과 채취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왜 멧돼지가 잡히지 않는지 원망했던 것들은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께 나에게 주신 밭을 이제 기경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을 가꾸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소출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백배의 은혜가 나간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 나를 살게 하심을 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10년 넘게 전했는데 아버지, 그냥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라는 심리검사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백배 열매가 맺는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셨기를 소원하며 이 은혜가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께 주신 은혜의 씨앗을 그저두지 않고 바라보며 공들이며 물들여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